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의료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우리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해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느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 고린도 후서를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와 사도 바울과 관련된 연대기를 우리 한번 살펴봤습니다. 지도를 보면서 잠시만 한번 되짚어보죠. 여기가 그리스죠. 헬라입니다. 근데 요 그리스 북쪽을 로마 제국이 마게도니아라고 행정구역으로 설정을 했고 남쪽을 아가야라고 정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고린도 후서 1장 1절 2절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아가야에 있는 온 성도들 하는 게 바로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성도들 그 지역의 수도가 고린도예요. 사도 바울이 49년부터 52년 사이에 3년에 걸쳐서 제2차 선교여행을 했는데 그때 고린도에 들러서 1년 반을 지나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에 53년부터 58년까지 세 번째 선교여행을 했는데 그 5년 동안의 중심 사역지가 2년 반 동안 있던 에베소라고 했습니다. 이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세운 고린도 교회에 지금 우리에게는 남아있지 않는, 전해지지 않는 첫 번째 편지, 고린도 전전서를 써보내었다고 그랬죠. 성경에 있는 고린도 전서 그 전 편지라고 해서 고린도 전전서라고 하는데 그 편지에 사도 바울이 자신의 계획을 내가 고린도를 가서 마게도니아를 갔다가 다시 고린도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겠다. 그래서 편지를 보낼 때 목적지는 마게도니아예요. 그리고 고린도는 경유지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추후 55년경에 에베소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의 근로에 집안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심각한 분란과 대립이 있다는 보고를 했죠.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를 보내고 고린도 전서를 써 보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편지를 써 보낸 것이죠. 그 편지에 내가 마게도니아를 먼저 갔다가 고린도로 가서 한 세 달 정도 겨울을 지나면서 너희들과 같이 있겠다. 그러니까 전전서에서는 고린도가 경유지였는데 분란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아예 목적지로 삼고 거기에서 과동을 하겠다 하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여행하는 일정이 바뀐 거죠. 그죠? 그런데 55년경에 고린도로 갔던 디모데가 에베소로 되돌아왔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요. 디모데가 바울의 특사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바울이 먼저 써보낸 고린도 전서가 도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아주 심각한 거죠. 그 이야기를 듣고 사도 바울이 눈물의 방문이라고 두 번째로 고린도를 방문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까지도 배척을 당했다고 그랬죠. 팔레스타인에서 온 거짓 사도들이 교인들을 회유해서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저 사람은 가짜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고 되돌아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눈물의 방문이었다 그랬습니다. 에베소로 되돌아간 사도 바울이 바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눈물의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에 있는 세 번째 편지인데 우리에게는 전해지지 않죠. 그 편지를 눈물의 편지라고도 하고 준엄한 편지라고도 한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잘못을 꾸짖었거든요. 그래서 디도가 편지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에 있던 이 사도 바울이 주후 56년경에 드로아로 갔습니다. 이 드로아에 가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서 전도의 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에게해를 건너서 마게도니아로 갔습니다. 왜 그랬다고 그랬죠? 편지를 들고 간 디도와 만나기로 한 장소가 드로아였습니다. 그런데 디도가 오질 않는단 말이죠. 눈물의 편지를 가지고 갔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사도 바울은 궁금해 죽겠는데 사람이 나타나질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전도의 호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한 채 마게도니아로 건너가서 고린도에서 올라오는 디도를 만나게 됩니다. 만나서 어떤 소식을 들었다고 했습니까? 사도 바울의 눈물의 편지를 본 고린도 교회들이 주님에 대한 회개와 순종의 회복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개인에 대해서도 신뢰와 사랑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소수의 교인들이 거짓 사도와 결탁해서 사도 바울에 맞서곤 있지만 그러나 고린도 교회 교인들 대다수는 하나님 앞으로 되돌아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에 사도 바울의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이 객지에서 자기가 세웠던 그 교회, 그리고 허물어질 것 같은 교회가 회복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의 감동과 감격을 우리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쓴 편지가 바로 고린도 후서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 상황을 우리가 잘 알고서 고린도 후서의 내용으로 들어가면 저 내용의 더 깊은 의미를 알게 되는 거죠. 이제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자, 1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과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편지를 쓸 때마다 하죠.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마게도니아에서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이 표현을 자기가 직접 쓸 때는 아마 감회가 더 컸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데서도 그런 예가 있었지만 고린도 교회에서 자신의 사도성이 가장 크게 부정당했거든요. 고린도 후서 3장 1절을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 후서 3장 1절.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당시 사람들은 추천서나 자천서를 들고 다녔습니다. 가령 열두 사도가 추천한 추천서. 이 사람은 틀림없는 교회 지도자다. 그게 없는 사람은 상대를 설득시킬 만한 자기의 자천서를 들고 다녀요.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가 될 자격이 있습니다. 하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제출한 타인의 추천서도 없었고 자신이 직접 썼던 자천서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짓 사도들이 저 봐라, 추천서도 없는 저게 무슨 사도냐. 그리고 심각하게 사도성을 부정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사도가 된 것은 인간이 쓴 추천서나 자신이 쓴 자천서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베드로나 요한과 같은 사도가 써준 추천서 때문에 사도가 될 수 있었다면 사도 바울은 평생 누구 눈치 보고 살았을까요? 베드로 비위 맞추고 살았을까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는 예수님을 만나 뵌 적도 없었지만 사도가 되었기에 사도 바울은 일평생 하나님의 뜻에만 자기의 중심을 바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위대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 우리에 대한 추천서를 써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이런 멋진 인간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천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까? 아닙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자천서나 추천서도 없이 나처럼 형편없는 인간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뜻에 의함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을 때에만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일평생토록 하나님에게만 우리의 중심을 드리고 하나님의 뜻만 존중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1절 다시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지난 시간에 잠시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이 수신자의 이름을 바울 자신과 디모데라고 표현한 것은 디모데가 고린도 후서 편지의 공동 집필자라는 의미가 아니라고 그랬죠. 자신이 자기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디모데를 파송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가 디모데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와 고린도 교회는 서로의 관계가 지금 뒤틀려 있는 상황이죠. 그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이 인정하지 않았던 젊은 디모데의 권위를 이 편지 한 줄로 회복시켜주는 것이죠. 디모데 교인들은 이미 고린도교의 교인들은 이미 디모데에게 한 자신들의 행위를 망각하고 있을 것이거든요. 그러나 이 한 구절을 통해서 이 다음에 고린도교회가 디모데를 만난다고 하면 그 관계가 새로워질 수도 있겠죠. 고린도전서 4장 17절을 한번 보십시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회의 소식을 듣고 먼저 디모데를 보내고 나서 이제 고린도 전서를 후에 써서 보낼 때 디모데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4장 17절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누구요? 아들 디모데를. 이것은 단순히 영적으로만 아들이라는 뜻이 아니라 디모데가 연령상 바울의 아들뻘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가리켜서 서슴없이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내 아들을 이미 보내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1장 1절에는 디모데를 뭐라고 불러요? 형제입니다. 아들로 다시 부르지 않습니다. 처음에 소개할 때는 아들로 했는데 상대가 내 영적인 아들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편지를 쓰면서 내 아들이라고 하지 않고 아들뻘인 디모데를 형제 디모데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뭔지 아십니까? 상대의 권위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사회에는 권위의 존중이 실종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보다 높은 사람, 나보다 연세가 더 위에 있는 사람의 권위는 참 지켜주기 쉬워요. 그건 세상 사람도 다 하는 거잖아요. 진짜 그리스도인이 하는 것은 내 아래에 있는 사람, 나보다 더 젊은 사람, 그들의 권위를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그렇게 해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셔요. 바울이 자기 아들뻘 되는 디모데를 나의 형제라고 그의 권위를 올려주면 바울의 권위는 떨어집니까? 아니죠. 디모데의 권위가 회복되고 올라가면 올라가는 만큼 사실은 바울의 권위가 더 올라갑니다. 내가 내 아래 사람의 권위를 존중해주면 내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나도 같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칫 자신의 권위를 더 내세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권위를 격화시키는 경우가 흔히 있게 됨을 보는데 그것은 사실은 자신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것이죠. 1절 다시 볼게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아까 아가야가 어딘지 보셨죠? 그리스 남쪽 지방. 그래서 수신자는 고린도 교인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아가야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수신자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것도 지난 시간에 잠시 언급해드렸죠, 그죠? 고린도 전서에도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라고 지칭했다고 하는 것은 그 속에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 것이죠. 교회의 소유주는 어떤 경우에도 삼위일체 하나님뿐이시라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거짓 사도들이 내가 추천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야 되겠다. 또 교인들이 아볼로파다, 무슨 바울파다, 베드로파다 싸우는 이유가 뭐예요? 교회의 소유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증거가 우리의 삶 속에서 확실하게 일어나는 증거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형식으로든 어떤 방법으로든 어떤 형태로든 우리를 존귀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하게 하시고 높이실 때 교회의 소유주는 하나님뿐이심을 망각하지 않을 때 우리는 일평생 하나님께로부터 신뢰받는 겸손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교회의 주인 되신다는 이 사실을 망각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시면 마치 내가 교회의 우두머리인 것처럼 자만심에 빠지고 그때부터 하나님과는 동떨어지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2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쓸 때도 이런 표현을 썼었고요. 다른 서신에서도 이런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그러나 마게도니아에서 고린도 교회가 회복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고린도 후서를 쓸 때 너희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할 때 이 바울의 남다른 감회를 한번 느껴보세요. 고린도 교회가 잃었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진짜 회복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너희들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계속 있기를 원한다라고 쓸 때 이건 빈말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도 편지 쓸 때 이런 문구 자주 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교인들끼리 인사를 나눌 때, 덕담을 할 때에도 말로도 이런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과는 달리 사도 바울은 은혜와 평강을 구했을 때 실제로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회복되고 넘쳐났는데 우리는 편지 쓸 때 그 구절을 놓고 말을 할 때 그 표현을 함에도 불구하고 왜 상대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솟아나지 않는 것입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는 말로만, 글로만 표현할 뿐인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헌신했거든요. 이 고린도 후서를 쓸 때까지만 벌써 두 번 찾아갔죠. 편지를 세 번 보내었죠. 이 편지가 네 번째잖아요. 그리고 이후에 또 한 번 찾아가잖아요. 우리가 정말 누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원한다면 내가 그 사람을 위한 헌신의 자세를 내가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로로 삼아, 파이프로 삼아 당신의 은혜와 평강의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게 되는 것이죠. 아마 이 구절을 쓸 때 바울은 정말 하나님께 뜨거운 마음으로 감사하면서 이 구절을 썼을 것입니다. 3절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했는데 목적어가 없습니다. 누구를 찬송하자, 뭐 하나님을 찬송하자, 김일성 주석을 찬양하자, 뭔가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데 동사만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설명만 나오지 목적어는 없어요. 이유는 여기에서 찬송하리로다라고 하는 그 헬라어가 율로게오라고 하는 헬라어가 쓰여졌는데 그 헬라어는 히브리어 바루크를 헬라어로 번역한 단어예요. 히브리어 바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만 적용되는 단어예요. 히브리 사람들이 바루크 하면 찬양하자는 말인데 사람한테는 그 단어를 안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루크 하면 아 이건 하나님을 찬양하자는 말이다. 이건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자. 왜 찬양하는가? 이유를 밝힙니다. 3절 찬송하리로다. 첫째,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라는 게 뭘 찬송할 만한 거리가 되느냐 말이죠. 21세기 초를 사는 우리에게는 별로 가슴에 와닿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 바울이 이 글을 쓸 때의 이 의미는 대단한 거였죠.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바루크라고 찬양하자고 이야기할 때 유대인들이 히브리 말로 바루크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말을 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은 선민이 아니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바루크라고 하는 그 히브리 말을 사도 바울이 율로게오라고 하는 헬라 말로 썼을 때 그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유대인만 위해서 오셨습니까? 아니에요. 천하 만민을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국적, 인종, 나이, 연령, 신분을 따지지 않는 분이세요. 그래서 유대인만의 하나님이라고 사람들이 오해하던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 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자는 것입니다. 위대한 바울의 고백인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 하나님은 자비의 아버지시요. 그래서 찬양하자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자비라고 하는 것은 오이크티로모스라고 하는 헬라 말인데 이것은 히브리 말 라하밈을 히브리 말, 저 헬라 말로 번역한 것입니다. 라하밈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사람의 속 내장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내가 불쌍한 사람을 보면 내 내장이 뒤꼬이는 것처럼 쓰라려요. 내가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현상의 표현으로 의미가 승화되면서 내장이라는 뜻 자체가 긍휼, 자비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비라는 단어를 쓸 때 뒤에 뭐라고 했습니까? 자비의 하나님? 아니죠. 뭐라고 했어요? 자비의 아버지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미 고린도 전서할 때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남자가 아니라고 그랬죠. 그죠?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죠. 하나님이 남자만 형상을 따라서 남자만 만드셨을 것이고 하나님이 여자시면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여자만 만드셨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합친 형상을 가지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표현할 때 남자로 생각하시지 마시고 부모님 이렇게 생각하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좋겠죠. 자, 여기 어린아이가 수십 명이 있습니다. 그 어린아이 중에서 한 명이 유독 처절한 실패와 좌절을 겪었습니다. 그때 그 어린아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많은 어른들 중에서 누가 부모예요? 그 아이 때문에 속이 뒤틀리는 사람이 부모입니다. 다른 사람은 아휴 쟤 참 안 됐다 해도 당장의 아픔은 없어요. 실패한 내 자식 때문에 당장의 아픔을 느끼는 어른이 있으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부모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하나님은 그런 자비의 부모님이심으로 찬양하자는 겁니다. 뒤에 가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말입니다. 자기 고향 다소에 있는 서재에 앉아가지고 책을 이리저리 보면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실 것이라고 이론적으로 추상적으로 하나님을 그려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온 지중해 세계를 누비고 다니면서 자신이 체험한 자비의 아버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이유가 있는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죠? 그냥 위로의 하나님이면 위로의 하나님 해야 될 텐데 왜 뭐든이 붙냐 말이에요. 여기에 뭐든이라고 하는 헬라말 파스는 뭐든이라는 뜻도 있지만 완전한이라는 뜻도 있고 풍부한 뜻도 있어요. 하나님의 위로만 완전하고 하나님의 위로만 모자람이 없는 풍족한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구역 공부 시간 통해서 새신자 배울 때 여러분들 다 공부하셨습니다만은 사람은 언제 위로해요? 상대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싫거나 능력이 없을 때. 그죠? 상대가 지금 어린아이가 시계를 잃어버리고 우는데 내가 똑같은 시계 사주면 문제 해결되잖아요. 그런데 시계를 사줄 돈이 없거나 시계를 사주고 싶은 마음이 없을 때 우리는 위로해요. 야, 괜찮다. 참아라, 참아라. 그러니까 인간의 위로는 말로 끝납니다. 위로가 안 되죠. 위로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돌아서면 위로가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는 빈 말의 위로가 아니라 어떤 형태로든 문제의 해결의 위로예요. 그래서 모든 위로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므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므로 하나님을 찬양하자는 것입니다. 3절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까?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그러면 우리말로 하면 그리고 영어로 and가 붙어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4절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뒷구절과 3절 구절이 등가를 갖는 대등절인 것처럼 오해하게 되죠. 그런데 헬라어 원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3절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신데 그 위로의 하나님이 어떻게 위로의 하나님인지 설명하는 종속절이 4절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심으로 우리가 찬양할 수밖에 없는데 그분이 어떤 위로의 하나님이신지를 4절이 이렇게 설명을 해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모든 환난, 모든 공표를 한번 해보십시다. 3절에 모든 위로, 모든 공표에서 줄을 이어주십시다. 하나님의 위로는 완전한 위로요. 하나님의 위로는 어떤 경우에도 부족함이 없는 풍족한 위로이므로 하나님의 위로는 해결하지 못하는 환란이 없습니다. 모든 환란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셔요. 여기에서 환란이라고 하는 헬라어 들립시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위에서 진 누르는 압박을 의미합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못 벗어나요. 그런데 그 어떤 환란으로부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해내신다. 완전한 위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당연히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제기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어떤 환란으로부터도 우리를 구해내시고 위로해 주실 정도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아예 환란을 안 겪게 하셔야죠. 왜 장난치시나 말이에요. 왜 환란을 주고 또 완벽하게 또 구해내시나 말이죠. 애당초 없으면 좋을 것을. 사도 바울의 대답입니다. 4절. 우리의 모든 환란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란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무엇이든지 내 뜻대로 되기만 되고 내 삶이 안일하기만 하면 우리는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절대로 못 벗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때로 환란을 주시고 그 환란에서부터 위로해 내시는가? 그 환란을 통해서 위로받는 그 믿음의 삶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환란당한 자를 위로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커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미숙한 신앙과 성숙한 신앙의 분기점이 뭔지 알겠죠? 요즘은 위로의 목회 이런 그 뭐 용어도 있지 않습니까? 거의 교회 가서 다 위로받자는 것이죠. 그건 미숙한 신앙입니다. 성숙한 신앙은 무엇인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내가 환란을 당해 보았을 때만 환란당한 자를 보는 눈이 생깁니다. 내가 환란을 당했을 때만 같은 환란당한 자가 하는 말이 들리는 귀를 가져요. 내가 그 환란을 안 당해보면요, 그 환란을 이야기하는 사람의 말이 가슴에 와 닿지가 않아요. 내가 환란을 당해볼 때에만 환란당한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입을 갖게 돼. 내가 환란을 당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를 내 삶으로 경험한다는 것은 이처럼 내 귀의, 내 입의, 내 눈의 가치를 성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환란을 겪게 하시고 위로의 사람으로 우리의 삶의 가치를 상승시켜 주시는 분이시기에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자 그 말이에요. 5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걷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입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오늘날 고난의 시대, 핍박의 시대는 끝났다고 사람들이 오해하지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의 마음으로 살아가려면 상대적인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려고 하면 남이 겪지 않아도 될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사서 고생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이라는 단어가 만약에 오늘 이 시대에 적절하게 어필하지 않는다면 어려움이라고 우리 바꿔서 생각을 해보십시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어떤 형태로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어려움이 우리에게 넘친 것처럼 지금 사도 바울이 누구한테 편지 쓰는 거죠? 고린도 교인에게 써요. 그런데 우리에게라는 지금 단어를 썼습니다. 1차적으로는 사도 바울과 함께 마게도니아에 있는 자신의 동역자를 의미하지만 넓게는 고린도 교회 수신자 그들까지 포함해요. 더 넓게는 2000년 후를 사는 우리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길을 걷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에게는 모두 해당되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여러분, 위로가 세상의 위로가 아닙니다. 친구의 위로가 아니에요. 무슨 위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위로가 우리에게 넘쳐요. 그리스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처음 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죠? 자기가 저자에서 장막을 직접 짜서 팔아서 자비량으로 선교했는데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비방하고 사도 바울에게 핍박을 가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날 있었던 일, 지난 시간에 읽어드렸습니다만은 사도행전 18장 9절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고린도에서 당하지 않아도 될 고난과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핍박을 당한 그 밤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어요. 위로해 주십니다. 바울아, 너 참 잘한다. 걱정하지 마라. 누가 나한테 시비를 걸어도 잠잠하지 말고 말해라. 이 성에는 넌 아직 모르지만 내가 이미 태초부터 점 찍어둔 내 백성이 수없이 많다. 그러면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일생을 한번 우리 생각을 해보십시다. 바울이 핍박을 안 당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위로를 경험 안 한 게 좋습니까? 핍박당하고 이 위로를 경험한 게 좋습니까? 뒤가 좋죠. 후자가 훨씬 좋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던들 이 넘치는 예수 그리스도 위로는 상상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100원 벌 수 있는 것을 50원으로 만족해야 할 때 그리스도 때문이라면 우리 기꺼이 달갑게 받잔 말이죠. 그래야 주의 위로가 내 삶 속에 넘칩니다. 그때 주님과 나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거예요. 저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유대인의 핍박받던 그날 주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위로해 주셨다는 이 말씀을 제 삶 가운데서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길을 걷기 때문에 때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때 피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나갈 때 주님께서는 그날 밤에 아니면 누군가의 만남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반드시 위로하시고 내 너 다 안다. 안다. 내 너하고 함께 있다. 꼭 따뜻구려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 두려움의 대상이 전혀 아닌 것이죠. 그것은 단지 통과해야 될 관문일 뿐인 것이죠. 6절,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환난을 당한 것도 그 환난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를 받은 것도 결국은 크게 보니까 사도 바울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만나는 모든 사람, 이 편지를 국한해서 생각한다면 구체적으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위한 거예요. 왜? 바울이 환난을 받아봤기 때문에 그들이 환난당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들의 심정을 이해해요. 바울의 삶 속에 하나님의 위로가 충만하게 넘치기 때문에 환난받는 그들에게 위로의 통로가 되어줄 수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 운명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환난당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저들의 환난을 이해할 수 있고, 사도 바울이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저들을 위해서 위로의 통로가 되어줄 수 있으니까 별개의 지체가 아니라 서로 공동 운명체로 묶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환난을 당하고 내가 위로를 받아봤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위로의 통로가 됨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어떤 환난이나 고난을 받더라도 너희들도 당연히 그 견딜 수 있다. 극복할 수 있다. 7절,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들에 대한 우리의 소망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것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압니다. 바로 너희가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면 바로 그 고난으로 인해서 너희들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위로도 충만할 줄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 교회에 분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서로 싸웠지 않습니까? 서로 싸운다는 건 뭐예요? 자기 편하려고 싸우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사도 바울의 눈물의 편지를 받고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다시 순종하는 믿음을 회복했습니다. 그들이 그 우상의 도시에서 바른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지키고 살아가려면 여러 어려움이 많겠죠. 그러나 너희들 이길 수 있어. 왜? 이미 경험한 내가 너희들을 위한 위로의 통로가 되니까. 그러므로 너희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로 인해서 반드시 위로의 사람으로 거듭날 것을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참여하는 자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참여하는 자라는 것이 헬라말로 코이노노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바로 이 코이노노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헬라어가 코이노니아예요. 코이노니아가 뭐죠? 교제하는 것, 친교하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끼리 교제하자 그러지 않습니까? 친교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 생활을 삼각형으로 하면 제일 윗정점은 말씀이고 아래쪽 한 꼭지는 뭐라 그랬죠? 봉사, 디아코니아고 나머지 한 꼭지점은 코이노니아, 친교라고 그랬습니다. 말씀만 있으면 신학교, 교회 아니죠. 봉사만 있으면 자선기관, 그 교회 아니죠. 친교만 있으면 사교장, 교회 아니죠. 말씀 때문에 봉사하고 교인들이 서로 친교하는 세 가지가 어우러질 때에만 교회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친교의 의미가 뭔가? 만나서 서로 아름다운 이야기 나누고 차를 나누고 같이 식사를 나누고 좋죠. 그런데 거기에 환난과 위로에 함께 동참하는 것까지 포함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고린도전서에서도 이미 우리가 배웠지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므로 우리는 다 지체지 않습니까? 어제 이성엽 선수가 일본에서 400호 홈런, 401호 홈런을 동시에 때렸잖아요. 그런데 불과 2년 전에 일본에 첫해 진출했을 때 아주 수모를 겪지 않았습니까? 2군으로 강등됐거든요. 대한민국에서 아시아 홈런 기록을 세운 대타자가 일본에 가서 2군으로 강등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승엽 선수가 보도를 보니까 하루에 1000번씩 배트를 휘둘렀는데 손에서 몇 번 껍질이 벗겨졌다고요. 여러분, 배트를 들고 하루에 1000번씩 어느 날은 밤을 새워서 해서 손바닥에 껍질이 다 벗겨집니다. 손바닥이 고난을 당해. 그럼 발은 그 시간에 편히 잡니까? 아닙니다. 손으로 휘두를 때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온 사지백차가 그 고난에 같이 동참해요. 왜? 한 지체이기 때문에. 그 수모를 겪었는데 작년에 30개 홈런 치고 올해 화려하게 부활을 했습니다. 어제 큰 영광스러운 400호, 401호를 기록했습니다. 30이 되기 전까지 400개 홈런을 친 사람은 세계에서 세 사람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자기가 2군으로 강등될 때를 생각하면 어저께 400개를 쳤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위로겠어요. 홈런을 때린 손만 위로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사지백체가 함께 위로받고 함께 영광받습니다. 왜? 함께 얽혀있으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그러므로 내가 환난을 당했을 때 내가 환난당했기 때문에 환난당한 자를 이해한다면 그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과거에 당한 나의 환난에 동참한 것이고 나는 현재 그의 환난에 동참하는 거 아니냐 말이죠. 내가 환난당해봤기 때문에 위로를 얻고 그 위로를 전해준다면 그분은 내 위로를 받기 이전에 내가 위로받던 내 삶에 먼저 동참한 것이고 나는 지금 그분의 삶에 동참해요. 바울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여기에서 아시아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아시아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있는 에베소 지금 터키 반도의 왼쪽 서쪽 부분을 로마 행정구역상 아시아라고 불렀죠. 그리고 터키 반도 전체는 그 당시에 소아시아 반도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터키의 서쪽의 로마 행정구역 그 내에서 뭐 좁게는 에베소에서 당한 환난일 수도 있고 또 다른 도시에서 당한 환난일 수도 있겠습니다. 아시아 지역 내의 다른 도시.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도 바울이 자기가 정말 살 소망까지 끊어진 고난을 당했던 이 이야기를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 강조법이죠. 반드시 알기를 원한다. 왜 알기를 원할까요? 내가 지금 환난 위로하는 게 공허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 삶의 체험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9절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살 소망이 전혀 없게 되었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이제 모든 인생이 끝장난 것 같은 국면도 당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또 질문이 제기되죠. 그러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런 상황을 주시지 마시지 왜 주시냐. 사도 바울의 설명을 또 들어보십시다. 9절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습니다. 살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환난을 경험하게 하신 것은 행여라도 내가 나를 의지하고 살까봐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게 해주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건져 올리는 것이라 그랬죠. 엑사고라서 인생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스쳐 지나가는 1초 1초가 모여서 인생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 그 1초 1초를 건져 올리지 않으면 이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순간 시간만 건져 올리는 것입니다. C.S. 루이스의 표현을 빌리면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한 우리는 우리 인생을 매일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의 인생이 건져 올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를 그런 터널을 거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표현은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내 의지나 능력으로 환난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자기 의지로 환난을 극복하는 그런 위대한 인간 승리의 주인공들이 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환난은 이 세상에 국한된 환난이에요. 내게 죽음이라는 환난이 올 때 누가 나를 건집니까? 어떻게 내가 나를 건집니까? 그러므로 나를 궁극적으로 건져 올리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만 의지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랑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만 의지했던 결과 10절.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라고 하는 이 단어를 직역하면 그토록 극심한 죽음의 고비에서, 이 말이에요. 그 죽음의 고비에서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건지셨고, 공표하십시다. 건지셨고, 또 어떻게 해요? 건지실 것이며, 또 건지실 것이며, 공표하고, 이후에도,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건지시기를 공표, 그에게 바라노라, 엘피소, 소망한다. 단순히 헛바램이 아니라 믿음에 기인한 소망이에요.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도 건지셨고 미래에도 건져주실 것이고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건져주신다는 것입니다. 11절,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말이 굉장히 어렵죠, 그죠? 표준 새번역이 아주 쉽게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도 기도로 우리에게 협력하여 주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받은 은혜의 선물을 두고 우리 때문에 많은 사람이 감사를 드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로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에 우리가 이 은혜의 선물을 받았다. 바로 하나님께서 건지셨고 건지실 것이며 또 건지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은 많은 사람들이 부족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기 때문이고 또 기도한 그분들이 우리가 건짐을 당한 것으로 인해서 마치 자기가 건짐을 당한 것처럼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건짐을 당한 것을 자신들의 삶으로 받아들이게 되겠죠. 그분들도 그렇게 살게 되겠죠. 사도 바울이 왜 마지막을 이렇게 끝날까요? 오늘 1절부터 11절이 고린도 후서 편지의 도입부거든요. 그 도입부의 마지막 절이 11절인데 바울이 왜 이렇게 쓰겠습니까? 나 사도 바울도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한 연약한 인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편지를 쓰고 내가 죽을 고비에도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또 건지고 건지셨다. 내가 위대해지잖아요.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받는 고린도 교인들이 그러지 않아도 아볼로파, 뭐 게바가 더 위대하다, 뭐 바울이 위대하다고 사람을 영웅시해서 싸웠는데 이 편지를 받고 또다시 그들의 시선이 자기에게 집중되지 않게끔 교인들의 시선이 자기 손가락이 가리키는 주님을 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주님께서 해주시는 것이고 나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에 지나지 않음을 너희들 잊지 마라. 바울의 위대성은 이런 데 있는 것이죠.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도입부에서 가장 많이 언급한 단어가 뭡니까? 오늘의 화두가 뭐예요? 위로입니다. 위로.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감격적으로 반복할까요? 마게도냐에서 디도로부터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고 자기가 써보낸 눈물의 편지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믿음을 회복했다는 것 자체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였던 것입니다. 그 위로가 지금 하나님의 위로가 넘칩니다. 그 위로를 고린도 교회 교인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세운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거짓 사도들이 들어가서 자기의 사도성을 부인하고 그 교인들을 회유해서 그리스도에게로 떨어지고 할 때 그때 당한 사도 바울의 영적 아픔과 그 고난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만 의지할 때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고린도 교회를 위한 위로와 구원의 통로가 헌신의 통로가 될 때 결국 하나님께서 교회를 회복시켜 주신 것이 바울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간략하게 세 가지를 마음속에 새길 수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당하는 어려움은 전혀 두려워하거나 회피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개역 성경에는 MAE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개정개역은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부당하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그것을 참으면 아름답대요. 왜?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위로를 쏟아 부어주실 그릇을 나를 지금 만들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두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의 사람, 하나님의 위로의 도구로 거듭날 수 있는 것은 나의 의지나 결단이나 능력으로 인함이 아니라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으로 인함이라는 거예요. 10절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고 그 이후에도 계속 건져주실 것이다. 자, 여러분 3절부터 우리 다시 한번 보십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 위로 공표해 보십시다. 이제 위로라는 말이 나오면 계속 공표합니다. 환난이나 고난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네모표를 하십시다. 4절 우리의 모든 환난 내 목표 중에서 우리를 위로 공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 공표로서 모든 환난 내며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 공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 내 목표 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 공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내모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 공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 공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 공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 공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 내모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 내모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 공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 내모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 내모표를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자, 환난과 고난이 몇 번 나왔습니까? 아니 세 보세요. 지금 내모표 몇 개 있습니까? 제 얼굴에는 안 새어져 있습니다. 몇 개 있죠? 여덟 개. 위로는 몇 개예요? 몇 개? 다 왜 이렇게 틀립니까? 성경이 다른 몇 개입니까? 열 개죠. 환난과 고난은 여덟 개고 위로는 열 개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환난도 하나님의 위로를 능가하는 환난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항상 먼저 크기 때문에 그 위로를 힘입어 우리는 담대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위로를 힘입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 하나님의 위로를 이 세상에 전해주는 도구,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위로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위로라고 하는 말이 헬라 말로 파라클레시스라고 쓰여져 있는데 바로 같은 어원에서 파생된 단어가 파라클레토스예요. 파라클레토스가 뭐죠? 예수께서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성령님의 명칭을 예수님께서 보혜사라 그러셨잖아요. 그 보혜사가 파라클레토스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뜻이 위로자라는 뜻이 그 속에 있다 그랬죠.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위로자이신 그 성령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왜? 그 사람은 환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어떤 의미로든 혹 여러분들의 삶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보십시오. 그 그릇 속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위로를 부어주고 계십니다.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그 이후에도 건지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린다면 바로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이 시대를 위한 위로의 메시지 고린도 후서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그 어려움을 통하여 나 자신만 아는 우리를 위로의 사람으로 성장시켜 주시고 성숙시켜 주시고 승화시켜 주시기 위함임을 일깨워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때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나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임을 알게 해주심도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고린도 후서를 공부하는 동안 우리의 삶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위로자 되시는 성령님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혹 어려운 일 당하는 분도 있으면 어려움 자체를 보고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주님을 향함으로 주님께 주시는 위로 속에서 그 삶이 진정 더욱 성숙하고 새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의 삶이 이 시대를 향한 위로의 메시지 고린도 후서로 아름답게 엮어지는 기쁨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함께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